에스겔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혜로 말하고 듣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의 영 가운데에서 말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우린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얼굴을 남으로 향하여 남쪽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에게 남쪽을 향해 예언하라고 하신 것은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맹렬한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켜서 모든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없애버리겠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21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은 에스겔에게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뒤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는 것이고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린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여전히 재미없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내용이 재미없다는 건 여러분의 표정이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재미가 있을 리 없겠지만은 유독 더 재미없게 느껴지는 것이 에스겔 같은 그런 심판, 죄, 이러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심판하겠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칼로 쳐 죽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재미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을 뿐더러 현실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감 있게 다가와지면 참 좋은데 뭔가 자꾸 우리 현실성 멀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자꾸 들린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뭐 하나라도 내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생생한 현실감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다가옵니다. 물론 재미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또 결론을 뽑으면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떤 수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에스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수준 차이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또 다른 성경에서 뭔가 보게 되는 게 있다면 그건 제 실력이 아니죠. 제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어서 지금 보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펼쳐서 말씀해 드리면서 같이 보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익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감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와지는가 그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었던 그런 과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뭐 에스겔, 성소 뭐 이런 모든 게 지금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과거의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똑같은 동일한 그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죄 문제입니다. 또 죄 얘기가 나오죠. 죄 문제가 과거와 지금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 에스겔을 세워서 이스라엘 향해 칼을 뽑아 다 죽여버리겠다. 그 심판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죄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죄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죄 문제는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생한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과거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과거 이야기 마치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이웃집 불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죄와 오늘 우리의 죄가 다르다 모르겠는데 다르지가 않아. 죄도 같아요. 똑같은 죄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칼을 빼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대상이 그 옛날 이스라엘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칼 빼도록 다 죽여버리겠다. 저와 여러분께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 있는데 그 앞에 살았다고 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린 죽었다. 죽은 목숨이야. 그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칼을 빼들었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고 그 칼을 절대로 다시 칼집에 집어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빼낸 칼은 집어넣는 법이 없다.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지난주 본문에 있었죠. 20장 47절 중간쯤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한 불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꺼지지 않는 불꽃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않는 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중지되지 않은 계속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중지됨이 없다. 멈추지 아니한다. 그러면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빼신 그 칼이 칼집에 도로 꽂혔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빼어든 상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빼진 상태예요. 칼집에 다시 꽂히지 아니한다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칼을 빼어든 상태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 현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성경의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온 이유가 있다겠는데 그 이유는 늘 다른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서 보게 된 현실, 그게 어떤 현실이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는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현실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 현실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현실에 대한 생각이 성경이 말한 것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 내용이 자꾸 내 현실로 다가와지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뭘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인간 존재 이후로 계속된 죄를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계속된 죄. 그 계속된 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죄. 그게 진짜 우리 현실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겠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현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풍족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은 건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돈도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죄의 문제만큼은 지나간 법이 없습니다. 늘 죽는 순간까지 내 현실로 늘 내게 머물러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칼을 빼어든 그 상태로 계신다면 결국 끝은 심판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죠. 이게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진짜 현실의 문제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 현실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들었다 할지라도 그 칼이 나를 향해서 휘두르지를 않고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칼을 빼어들었어? 근데 그 칼이 나를 안 치네? 뭔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칼을 빼어들었고 다시 꽂지 않고 계속 휘두르신다면은 늘 죄가 유발되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을 휘두른다면은 죄 가운데 우리는 뭔가 당해야 돼요. 근데 늘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원한 대로 살아간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로 늘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좀 있다 할지라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매일 계속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칼을 휘두르지를 않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칼을 빼들었다 이걸 우습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애 안 칠 거면서 이런 생각이 앞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한 가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그 14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여호와의 뺀 칼을 죽이는 칼로 말 죽이는 칼. 또 뒤에 16절 보시면은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기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분입니다. 그 분노를 풀기 위해서 칼로 우측을 쳐버리고 좌측을 쳐버리시다는 거예요. 다 쳐버리는 겁니다. 손뼉을 치면서 분노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향해 행하셨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끝장났죠. 이미 끝장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예전에 세상이 끝장난 것이라 우리는 지금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우리는요 존재할 수 없는 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살 수 없는 자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성에서 말만 하고 있는 것이지 내 현실이 없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심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은 너는 존재할 수 없는 자야. 넌 살 수 없는 자야. 근데 넌 살아있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죽이는 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의 나,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요,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주시는 그 은혜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결론은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결론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이 심판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끊어버린 거예요. 나이에서 끊어버리고 심판 없는 자기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늘 현재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그치지를 않는 것이죠. 심판이 없는 날 생각하니까. 자, 성경 보면 분명히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겠죠. 왜냐? 죄가 동일하니까. 이스라엘도 죄 가운데 있고 우리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가 뭐 우리는 죄 가볍다, 이건 없어요. 동일한 죄입니다. 때문에 현대를 살아간 우리도 심판을 빼놓고는 신앙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빼고 은혜를 얘기하고, 심판을 빼고 사랑을 얘기하고, 심판을 빼고 축복을 말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곡되는 거예요. 다른 은혜가 나오고 다른 축복이 나오고 다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을 빼고 얘기하면은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내 삶과 육신과 연결돼 버립니다. 심판을 빼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형통이 잘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좋은 일이 있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기를 늘 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게 사랑이지, 그게 복이지, 그게 심판을 빼버리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현실에 심판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심판을 기준해가지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해석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심판을 기준해서. 그럼 의미가 달라져요. 심판을 집어넣으면요, 은혜가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심판을 받아야 할 내가, 존재할 수 없는 내가, 죽었어야 될 내가 존재한다는 거. 바로 이것이 그 심판서 건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예수께 속하게 된 것, 이게 내 은혜다, 그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는 사랑이죠. 축복은 뭐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게 나의 복이다,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축복도 구민도 참 모든 것들이 내 육체와 연결되지가 않아요. 내 육체와 연결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은혜를 얘기할 수 있고 사랑을 얘기할 수 있고 복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을 집어넣었을 때. 심판을 빼버리면은 그게 말이 안 나와요. 나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잘 돼야지, 이렇게 나오죠. 결국 나와 은혜를 바로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왜곡된 것이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끌어서 심판 앞에 들어 세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제대로 알아라. 어떻게? 심판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진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타내고 전달한 그런 도구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복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편히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신자가 아니에요. 날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부른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냥 기독교란 종교인의 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뭐 중지되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발동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빼드신 칼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 심판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는 예수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신자는 어느 한순간도 그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축도할 때 맨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축도할 때 맨 먼저 하는 말. 뭐 축도할 때 뭐 듣거나 말거나 또 이제 뽀록 났죠. 맨 먼저 무슨 말 합니까 제가? 예? 지금은 그걸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하고 제가 무한하신 은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축도하는 지금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서 말한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면은 신자는 한순간도 정말 한순간도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 생명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 배경이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자에게 지금은 지금이라는 건 언제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 생명으로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지금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도우심이 나의 의미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성소를 향해서 심판의 말을 외치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심판을 성소를 향해서 외치라는 것이겠습니까? 성소를 향해서.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인 성소, 그 성소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내리는 능력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의가 못 된다는 겁니다. 성소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소망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성소로 가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의 성소는요, 하나님 임재에겐 거룩한 영광된 곳입니다. 성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돕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 희망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한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성소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성소가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쫓겨나서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그래, 성소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지켜주거나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 이걸 그들은 눈치를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소를 세우시고 성소를 만드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복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소를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장소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것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존재야, 이걸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걸 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재물이 죽어나가는 거. 이걸 보면서 너희가 죽어야 될 존재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성전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저주가 있는 곳이고 심판이 있는 곳이에요. 재물의 죽음에서 자기 죽음, 자기 심판, 내가 저주받을 자, 이걸 좀 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갑니다. 성전을 제사하면서 우린 잘 섬기고 있어. 우리가 의로운 자야. 자기 의를 구축하는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이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성전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 정성 또한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성소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성전이 성소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 성전이 하나님 분노의 대상이 되고 버림받습니까? 그 이유는요, 얘기한 대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가는 것보다도 성전에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 행하는 것, 이것을 신앙으로 자기들 의로 그렇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성전을 미워하시고 버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이란 건물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 그걸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시는, 그걸 깨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성소를 향해 심판을 외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꾸 뭔가 형식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전 신앙입니다. 성전 신앙. 뭔가 내가 지키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좀 행하는 게 있어야 되고 늘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걸 신앙이야. 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를 심판서 지켜주냐 말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은 특정한 장소에서 뭔가 실천하고 지켜내는 그걸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심판받는 것이 당연 나를 심판해서 건져내는 그 힘, 그 능력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의 은혜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성소가 있게 하신 것이 바로 그걸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성소를 자기들이 복받는 그런 통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해 버린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 그것과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칼을 빼어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 생각이 의인이라면 복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 되죠. 의인이라면 악인은 물론 벌받고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만 이스라엘도 의인과 악인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 법을 잘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모두 끊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동일하다 그런 것이죠. 다만 다른 것은 의인이 누군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미움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심판을 받고 미움 받을 사람이야 이걸 아는 자 그게 의인이죠. 미움 받아야 될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예수와 있게 하시고 부활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은혜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전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는 그게 진정한 의인입니다.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미워하시고 그 성소를 향해서 칼을 빼어든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옳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미 미움의 대상인데요. 이미 심판의 대상인데 뭘 한다고 해도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뭘 해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뒤바뀌는 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뭘 할까 늘 그런 궁리를 해낸다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려면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참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린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린 미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참 답답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듣기 싫다 이렇게 말 것이 아니고 좀 자기를 좀 돌아보자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건 돌아보지도 않고 심판 대상이야, 미움의 대상이야 이런 말 듣기 싫어한다는 거. 이건 결국은 내 듣기 좋은 말 해달라 이런 요구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에요.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인데 미움의 대상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걸 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미움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는 건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 제가 거부감이 확 일어나는 노래 하나가 뭔가 하면은 뭐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참 가사는 듣기 좋게 들리는데 성경을 알고 보면은 거부감이 막 일어납니다. 개코는 사랑의 대상이고 그 작사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반전이 뭔가 하면은요 미움의 대상이 미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9장 25절 로마서 9장 25절 보시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본다면, 나를 본다면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도 아니란 뜻이죠. 그런 우리를 백성이라 부르시겠고 사랑한 자라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은혜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내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버립니다. 사랑 받을만해. 당연하게 여겨버리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을 자가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미움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칼날에서 죽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사랑받을 대상으로 나올 것이 아니고 미움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나와야 합니다. 먼저 그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인데 그런 나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아는 것, 그게 참된 성소예요. 그게 진짜 성소죠. 그 진짜 성소 안에서는요 우리가 뭐 제사 드리고 뭐 기도와 밧주가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신 주님의 능력, 그것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그건 성소 안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시고 도구로 삼아 사용하시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주의 일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우린 늘 주님께 붙들려가지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그런 것이겠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겠지만은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이루시는 주의 일이 뭔가 하면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죽음에 갇힌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일로 다가와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고백권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세우셔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신약에서는 내가 주의 일을 했어 이런 말이 나와질 수가 없죠.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했어 이런 말이 나와지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주를 아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고백조차도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가 죽게 붙들려 있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나와지는 고백일 뿐이야. 주의 일하심의 결과야. 열매야.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미움의 대상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내게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딴 데 찾지를 마세요. 이런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현실하겠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는 현실입니다. 심판 대상이다. 그런 우리를 지금 존재케 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모든 죄를 덮으신 주의 은혜다. 그런 현실로 다가와져야 되죠. 따라서 지금의 우리 현실은 주의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표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복받겠다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부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복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부요가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으로 존재한다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참으로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위치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큽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는 건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미움의 대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선벌악이라는 그런 세상 원칙을 넘어서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시고 백성 아닌 나를 백성이라 부르시고 사랑받지 못할 나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놀라운 선언, 그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 현실이에요. 우리를 그 현실 가운데 붙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현실 속에서 세상 일들을 다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도착할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이르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불러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칼을 빼어들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넌 누구냐 물으십니다. 우리의 답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미움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답이겠죠. 그런 너를 지금 존재하게 하는 거, 그게 뭔지 아느냐? 주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허락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한 답이 나와진다는 거, 그게 복된 인생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인생에는 나의 자랑은 없고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자랑, 그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멋모르고 하나님 부르며 살아간 저희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칼을 빼어들고 우리 앞에 서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미움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와 축복 안에 있는 우리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 인생 속에 나의 자랑은 없고 오직 십자가의 자랑만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은 인생 동안 주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길로만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